흔히들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회복,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복이 내가 없는 것, 내가 좀 부족한 것을 더하는 것, 첨가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회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헌신이나 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회복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회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것을 나의 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액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doing을 하느냐, 어떤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doing,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로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 회복 자체 정점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받는 구원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회복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에 뭔가를 첨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어려운 노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덧붙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근본적인 관계, 이 구원의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인데, 이 관계 회복은 바로 구원 그 자체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 관계 회복을 가지고 있는지, 이 구원으로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회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회복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구원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회복, 이 회복, 구원에 대한 구원의 회복으로 인한 반응은 감사,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회복을 경험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된다,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26편 1절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예언에 따라 70년이 지난 후에 본토국으로 1차 유다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이 그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때, 본토국으로 돌이키실 때, 이 하나님의 단순히 장소에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에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야 할 그들이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그대로 방관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적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무조건 어셉트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망하게 해서라도, 멸망시키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온이라고 하는 이 시온이라는 것은 믿는 자한테 붙여지는 것이죠. 약속의 백성들 거하던 이 예루살렘을 가르쳐서 시온이다. 그래서 시온의 백성들이다. 언약의 백성들을 시온의 백성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시온의 백성들, 시온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기도 하는 이 시온의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해서.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로 팔려가게 되고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70년 동안 거기서 종으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차니까 때가 참에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본토 고국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십니다. 돌려보내십니다. 이 돌려보내시는 것이 그냥 한 장소에서 바벨론 땅에서 본토 고국 가나안 땅으로 장소를 움직인 것입니까? 장소가 그냥 이동된 것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바깥으로 외부적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인 이동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다시 구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간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땅, 바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겠다, 구원시키겠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시온의 땅이라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뭘 하십니까? 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숭배했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징벌받아서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물론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깨달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무엇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 운동을 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의 땅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느헤미야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곳에 이주한다는 것은 바로 구속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고 그 죄의 속박에 머물러 있던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기서 속된 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곳에서 집을 짓고 풍성하게 살아갈 때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장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시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구원, 구속. 이 구속이 구원이 가장 중요한 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되어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이키게 한 이유도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적인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림을 받는 장소,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반부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사사기에서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곳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왕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됐죠. 그 망하게 돼서 바벨론에서도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회개운동 그리고 각성운동을 시키시고 다시 본토국으로 돌아와서 성을 재건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단순히 예배가 없었다가 예배가 있어지는 그런 차원에서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인 관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하던 것을 안 하던 것을 하는 게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이라는 것의 정점에는 하나님과의 구속, 구원이 거기 있어야 된다, 전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존재가 변화되는 것, 내 존재가 예수 믿는 것, 내 존재가 구속받은 것, 내 존재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속을 하기 위해서 시온의 포로를 하나님이 다시 본토 고국으로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Amazing grace of God.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기가 꿈꾸는 것, 이게 생신가? 이게 정말 살아있는 생시의 일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을 이루고 구원을 시키는 이 놀라운 거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다 자기 본토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그게 실제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어떤 예를 통례적으로 본다면 어떤 나라가 망해서 강대국에서 열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풀어져서 이렇게 나와서 본토 고국으로 자유의 신분을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살던 모든 삶이 다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주 극히 드문 예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꿈꾸는 것 같도다. 시온의 포로를 돌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하다는 말이죠. 놀랍다는 말이죠. 이제로 보면 그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정도, 깊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It filled with laughter.
뭐 웃음.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 찬양이란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어로 린나란 말인데 기쁘거나 슬픈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막 기뻐서 하고 기뻐 너무 기뻐서 나중에는 울음까지 슬픈 이런 소리까지 내는 정도의 기쁨의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린나라는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찬양이 찼었도다.
Song of joy, songs of joy.
기쁨의 노래, 찬양이 그의 입술 혀에 찼었도다라고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구속이 일어날 때요, 구원을 우리가 받을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정말 받았는가? 혼동되어지고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종종 때로는. 그러나 진정 구원을 시간에 지나가면서 그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그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닫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반응이겠습니까? 그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진 최고의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구속을 완성시켰는데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정말 genuine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구원으로 회복시킬 때 웃음과 찬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에 있는 열방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하나님이 위대한 일.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them.
그들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조그만 일이 아닙니다. 큰 일입니다. 대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지 나의 어떤 이해나 이치나 판단력에 의해서 아 이렇게 되면 구원 받겠다 이 정도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특징을 말할 때 이건 너무나 great things, 위대한 일이다, 큰 일이다, 대사다. 옛날 성경은 대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격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뭘까요? 실제로 어떤 기적을 보는 게 기적입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보는 기적을 보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가장 큰 기적, The greatest miracle that we can ever see in my whole life, 뭘까요? Is the salvation.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이고 가장 큰 대사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큰 기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타성해져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과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사랑이 절감되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냥 하나의 공식과 같이 객관적인 theory, 객관적인 이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근데 이거는 먼저 우리가 깨닫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엄청난 큰 일을 행하셨구나 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후차적인 것이고 1차적인 것은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방 족속들이에요. 이방 족속들 Gentiles 열방 족속들이라고 합니다. 이 믿지 않는 열방 족속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큰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열방,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아 저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이 정말 분명해. 이렇게 감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건, 구원의 사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자들이 풀려서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불가능한 그런 미러클이 기적이 일어나서 자기 본토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이 사건을 보고 열방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감탄한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의 사건은 심지어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믿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를 보고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촉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보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던 그 정탐꾼들에게 한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라합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큰 일을 하신 것을 자기네들이 믿고 라합이 믿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런 큰 이적과 큰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이 일단락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라합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기적을 좋아해요. 많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 기적을 아무리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어났건 그게 뭐 가짜 기적이건 그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 기적을 따라 사는 표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라합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도 표적을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그가 들었습니다. 실제 보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보지 못했고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보지 못했어요.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다른 게 없어요.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으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진정 상천하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을 행하신, 나의 생각과 이해와 어떤 이성을 초월하면서까지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구속을 행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방이 말하는 거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큰 일을, 위대한 일을, great things you have done, great things for us.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했다, 대사를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대사가 바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구원 앞에서 그의 고백은 우리는 기쁘도다. We are filled with joy.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쁨을 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속 앞에서, 구원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기쁨입니까? 아니 뭐 그저 그래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실감이 안 나요. 모태신앙이라도 구원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은 실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떤 사랑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는지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이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한 정점에서 끝나버린 것이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계속돼서 지속되어지고,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그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의 삶의 모든 추진력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구원의 대상이기에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구원 대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 때문에, 우린 그 구원 사건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빚는 것 같은 항상 기쁨이 이 구원으로부터 출발하고 구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그 구원의 사건은 오래전 10년 전 20년에 내가 어렸을 때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구원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구원을 내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이 용서 숨치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됨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을 받은 이 백성들처럼 기뻐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구속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이 구원받은 자가 이 성령님 통해서 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런 삶 속에서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순종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순종 안 한다고 정죄할 것도 없고 판단할 것도 없고, 순종이란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이 순종임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고, 또 다른 체험이 아닙니다. 또 다른 성령 체험이 아닙니다. 우리 구속의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주해 주셔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에 철저히 순복하며 살아가는 삶,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고 자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사를 행하였다, 큰일을 행하셨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기뻐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며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을, 구원을 바라보며 반응하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보여야 될 부분은 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 이 회복에 대한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때,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더 간구하게 된다. 간구. 구원받은 자가 이제 회복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구를 이렇게 사절을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하들 같이 돌리소서. 여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포로를 돌려달라. 지금 포로가 어디 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직도 포로가, 잡혀있는 포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아직 본토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해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포로를 돌려달라는 거야. 하루속히 저 포로 가운데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동족들, 그 동포들, 포로로 잡혀간 그 동족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바로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고, 우리 지금 또 구속받아야 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아직 방황하는, 유리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 자녀로 붙들어 주셔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믿는 자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믿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그런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주소서, 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남방 시내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남방 시내다라는 것은 유다 지역의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이것은 아주 건조한 지역이에요. 그 건조한 지역에 있을 때는, 비가 없을 때는 완전히 생명이 하나도 없고 나무 풀도 없고 완전히 그야말로 척박한 환경이고 사막과 같은 지역이 이 네게브, 이 남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이에요. 황폐한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환경과 그런 척박한 환경이 어떻게 돼요? 우기 때 비가 쏟아지면 마치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다시 활기 있게 생명력이 완전히 소생하는 그러한 네게브, 남쪽 지역의 샘물이, 그런 시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하나님의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황폐한 땅이 정말 비가 내려서 완전히 생수로, 그 시냇물이 완전히 변화되듯이, 일순간에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족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도 회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복을, 구원을 놓고 그가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러한 구원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제 기대하며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있다가 포로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살았습니다. 1세대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제 1세대들은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됐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2세대들이 이제 대다수 1세대들 중에서 조금 살아있던 사람들이 젊은 2세대들과 중년이 된 2세대들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황폐한 고국, 아무것도 없는 고국, 모든 것을 상실한 고국, 척박한 환경, 황폐한 나라, 곡식도 없고 땅도 다 황폐해되고 살 터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그들은 앞에서 포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고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찼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면 린나의 말은 기뻐하는 의미도 있지만 통곡하는 소리, 우는 소리도 같이 더불어진 그런 의미가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도 있고 찬양도 있었습니다. 웃음도 가득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울러 또한 벌어지는 게 뭐냐면 슬픔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대조됩니다. 눈물과 기쁨이 대조됩니다.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게브라는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과 또 하나님 또한 일시적으로 우기 때 또한 풍성한 물이 부어져서 생명력이 있는 남쪽 지방이 되어오는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로 개입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자꾸만 단어를 언급해가면서 대조합니다. 그래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그곳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씨를 뿌립니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있었지만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울었던 자가, 씨를 뿌렸던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나가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정녕 기쁨을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두 가지의 액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좀 영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척박한 상황같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나안 땅에 그러한 삶의 여건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육적인 영적인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씨가 뭘까요? 복음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던 것처럼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해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간구하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건 아니면 평신도건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에 매여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됩니다. 나가는 자,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행동과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자세요, 우리의 기대요, 우리의 확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확신에 찬 기도, 기대, 소망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땅의 소망은 여러분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구속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